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서 400km가량 비행했습니다. 남북한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정호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영 방송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0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방금 조선중앙방송의 발표 들으셨는데요. 발사와 관련한 발표 내용부터 우선 알아보고 다음 얘기 진행할까요? 예. 윤 기자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서 이번 화성 10호, 그러니까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하고 네. 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의 장문의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 조선의 국방력 일대 과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0 시험 발사에서 성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특징은요, 이번 무수단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비행 시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대 사거리를 감안해서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했다. 그리고 또 발사된 미사일이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서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해서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밖에 비행 동력, 그 다음에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무수단 시험 발사에서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참 다른 때 볼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서 400km를 비행한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무수단은 북한이 소련에서 들어와 지난 2007년에 실전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올해 들어 6번을 발사했는데요. 마지막 6번째, 그러니까 최근 발사한 거죠. 6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km 정도를 비행을 했습니다. 비교적 성공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에 앞서 발사한 5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월 15일, 이날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러니까 태양절이었는데요. 이날을 위해서 1차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사하자마자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을 하고 말았고요. 4월 28일에 2차, 3차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모두 발사 직후 공중 추락을 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해서 이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4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때는 점화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불이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공중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점화 단계에서 실패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6월 22일 날 5차, 6차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5차 시험 발사, 그날 앞서 쏜 것은 약 150km 정도를 비행을 했고요. 그 이어서 그 이날 그 8시 5분에 6차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으로 한 1400km 정도를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는 한 400여 km를 비행을 해서 기술적으로 좀 진전을 하고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원기 기자가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특이한 것은 이 무수단 미사일이 고도 1000km나 치솟은 다음에 400km를 비행했다. 자, 이런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예, 북한이 이제 일대 성공이라고 자축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측면을 보면 대체로 일단 사거리가 얼만큼 나오는지,
네.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정확성, 어느 미사일에 있어서나 정확해야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말하자면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것들이 상당 부분 충족이 된 겁니다.
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은 그 성능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무수단 미사일은 대체로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공중으로 1,400km 이상을 치솟아서 400km 지점에 낙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것을 공중으로 1,000km 넘게끔 그렇게 발사를 하지 않고 45도 정도 일반적인 각도로 발사를 했다라면 4,000km 가까이 날랐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면에서 일단 외부에 알려진 그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진입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이 재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1,000km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요.
네.
자, 물론 여기에서 그야말로 북한이 주장한 대로 그 실제 로켓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재진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것이 로켓이 다시 낙하하는 지점까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유지가 된 부분.
네. 네.
북한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물론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회 제1 국방위원장 때 이미 실전 배치가 된 건데 사실은 한 번도 그 실험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배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것도 꽤 의심스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자,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으로들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무수단 발사가 주는 군사적 의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진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2007년에 실전 배치가 됐지만요. 단 한 번도 그 시험 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개들 한국이나 미국 또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 한 10번 정도는 쏴보고 이것이 대부분 다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실전 배치를 하는데요.
네.
이상하게도 무수단 미사일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 시험 발사를 안 하고 바로 실전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6번 발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 5번을 모두 실패하고 맨 마지막 6번째 쏜 것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거나 이번 거는 굉장히 1,000km 이상 공중으로 올랐고 또 옆으로도 사거리도 한 400km 이상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진전을 이뤘고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추구하는 핵무기의 소형화,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군사적인 측면은 무수단 미사일은 대강 사거리가 한 3,000에서 4,0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북한의 그 원산, 요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데죠. 원산에서 태평양상에 있는 미군의 괌기지가 있는데요. 괌까지 거리가 약 3,300km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무수단 미사일이 그 성공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북한이 일본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태평양상에 있는 괌기지까지도 사정거리에 넣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는 이 북한이 보기에 아시아 이 극동 동아시아 쪽을 전략적으로 미군이 그 영향권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그 기지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쪽을 사정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공이라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좀 쓰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검증돼야 될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완전한 성공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전문가들은 상당한 진전이고 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그 액면 그대로 발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6차례 시험 과정을 통해서 무수단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 군 당국의 입장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 어떻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대부분 몇 가지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쨌든 북한이 이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그동안은 다 실패를 했는데 상당한 1000km 정도 이상 공중으로 일단 발사를 했고 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엔진이 추력을 발생을 했고 400km 이상 정도 날았다.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그동안의 실패 사례에 보면은 그 성공이다. 또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럼 ICBM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 확보를 했느냐, 또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그 이견이 있습니다. 또 실전 배치를 하려면은 약 10번 정도의 그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6번 발사를 했지만 단 한 번 발사를 해서 뭐 성공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약간의 그 유보적인 입장, 그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현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봤다는데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전례없는 그 반대 또 제재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적대적인 미국의 그 정책에 대해서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화성 10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성공을 보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장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 그리고 또 미국의 선제 공격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억지력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괌, 미군의 그 괌 기지를 상당한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네.
괌까지 말하자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수단 미사일이 되겠고요. 또 태평양 작전지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네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도 포함될 것이고요. 또 하와이에는 태평양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본토는 아니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대미 억지력 과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대내적인 의도도 역시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치적쌓기의 측면도 있고
네.
또 아울러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 그리고 또 경제 병진 노선 아닙니까?
네.
핵무장력을 완성을 하고 나서 말하자면 경제에 좀 더 많은 재원을 쏟아붓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 목적에서도 이런 그 계속적인 발사 그리고 개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덧붙이자면요. 지금 그 북한이 그 1월에 핵실험을 하고 2월에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 유엔 안보리 또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등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고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과시로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내 정책 측면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4월 15일 태양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정치적 날이죠. 또 요번에 그 6월 22일 날 발사를 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6.25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날이고요. 또 6월 29일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요한 정치적 그 일정, 그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내적인 그 정치적 그 입지를 다질내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화성 10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화성 10호라고 부르는 무수단 미사일, 북한에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미사일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에서는 이제 화성 10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 구소련이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특이하게도 러시아 그 잠수함에서 그 발사하는 그 미사일이고요. 사정거리는 약 3,500, 3,000에서 4,00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들여다가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요. 지난 2007년부터 약 30기에서 50기 정도를 그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것이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냐 또는 고체 미사일을 사용하는 미사일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이론이 많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원래는 이것이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인데 네. 북한이 이것을 개량을 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100%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UN 그리고 여러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수단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둘째 날 그 언론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내용은 그동안에 계속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론 성명을 채택했던 이전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말하자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떤 형태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위반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 북한과 관련해서 결의가 5개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결의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위반하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핵 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이런 점들을 언론 성명에 담고 있습니다.
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해서 이번처럼 이 언론 성명을 발표한 게 올 들어서 벌써 7번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도발, 특히 그 핵과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중대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또는 그 안보리 그 언론 성명 이런 것을 냈는데요. 주로 이제 핵 문제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요.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때마다는 그 대북 결의를 통해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하자 3월 초에 그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냈고요. 또 대개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 다음에 또는 그 전에 이어서 그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요. 그때마다는 대북 제재 결의를 보다는 그 일의 주의를 촉구하고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올해 그 북한이 그 2월 7일 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그 뒤로 계속 그 무수단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했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이 모두 북한 규탄 언론 성명은 모두 7번째입니다.
네. 안보리가 언론 성명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안보리가 어떤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고 할 때 세 가지 수준의 대응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언론 성명은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의사표시가 안보리 의장 성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강한 가장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 그리고 규탄은 바로 결의안 채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언론 성명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의안을 통해서 그 내용 속에 결의안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게 아니면은 사실 추가 제재는 아닌데요.
네.
그렇지만 사만다 파워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는 그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린 날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관련이 있는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적극 추진을 한다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주변국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죠. 우선 그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그 무수단 그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하게 그 비난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이 같은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적 의무를 어긴 그 극악무도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이런 행위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국, 일본 같은 그 동맹국과 우방과 협력을 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언급했습니다.
네, 한국도 뭐 물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 기자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그 세 나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왔고요.
네.
이번에 그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언급한 것 중에는 다시 한번 이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전혀 지금 도발적인 행위를 멈출 그런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맞서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일 때까지 제재와 압박에 그 말하자면 초점을 맞춰서 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쪽의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늘 그렇지만 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반응은 이제 늘 그 관심사인데요. 중국 정부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도 북한의 그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냉정과 자제 촉구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쏜 것은 이것은 그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이 매우 복잡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촉구를 했는데요. 역시 그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의 그 입장보다는 다소 좀 그 온도차가 좀 낮은 그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지난주에 한 가지 흥미있는 뉴스가 바이든 부통령이 시진핑 만난 얘기가 또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예, 바이든 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에게 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장을 강화하고 이런 터에 한국 일각에서 지금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전술핵을 다시 미군에 들여와야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시진핑 주석에게 이 북핵 문제를 중국이 저렇게 계속 방치를 하면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설득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언론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말하자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그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네.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간파를 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이제 한국에 또 배치가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좀 힘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일종의 그 어느 정도 그 성공을 이루자 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 사드의 배치 문제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런 관측, 그 분석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최근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최근 그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이 예전 비행 때는 그 비행 시간이 짧았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는 상당히 그 오랫동안 비행했다며 미사일 발사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그 위협이 계속되니까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고요. 실제로도 그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그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이 그 배치되어 있는데요. 패트리엇 미사일은 원래 그 공군 기지나 기지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한 그 상공에서는 한 20km 정도의 그 적의 미사일을 그 요격을 할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무수단 미사일은 벌써 지상으로 한 1,400km 이상 그 치솟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방어하려면은 기존 패트리어트보다는 좀 강력한 그 미사일 그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사드 그러니까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북한이 물론 그 도발적 행위, 그러니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사드 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드 배치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이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드가 요격하는 그런 고도가 40km에서 150km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 40km나 150km 구간에 있을 때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무수단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섯 번째 시험 발사에서는 아주 고각도로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 해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지만
네.
고고도로 1000km 이상 높게 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고고도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물론 1000km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드는 40km에서 150km의 그 고간의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만요.
네.
떨어질 때 말이죠. 종말
네.
단계에서
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의 배치 필요성이 더 말하자면 절실해졌고 또 사드가 바로 그 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장이 조금 더 다른 때와는 달리 힘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잠깐 얘기를 돌려서요. 지난 23일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죠.
미국이 그 핵 전 그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운반 수단도 원만하게 그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목소리인데요.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중국을 방문 중인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그 23일이죠. 그 23일 그 베이징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그 길거리에서 약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날은 저희가 뭐 얘기했습니다만 22일 날이 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날이었고요. 이것이 그 바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선희 그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 위협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제는 핵탄두 운반 수단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최선희 부국장은 그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히 상대해줄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자회담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육자회담에 갈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건 없고요. 최선희 부국장 얘기 그 말 그대로 육자회담은 북한은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선희 부국장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을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회의에서는 이 남북관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가 얘기를 좀 했지만요. 이 중요한 것은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미북 간 대화 관련해서 이 중국이 지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그 미국이 한반도 그 평화협정 체결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고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에 최선희 부국장의 발언은 중국 측의 중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최선희 부국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군축, 핵 군축에 관심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최선희 부국장은 이번에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제 핵 운반 체계, 말하자면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선제 공격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할 억지력도 갖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또 아울러서 육자회담은 죽었다라는 얘기도 회의 과정에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최선희 부국장도 실제로 이 얘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육자회담이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교착상태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병행 추진 그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북한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무장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고 이런 계속적인 위협을 높이는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험지수가 더 이상 끝을 모를 정도로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종업원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한국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They came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ir own free will and were admitted on humanitarian grounds by my government.
네, 한국의 김일철 대사가 북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남북한이 유엔에서 북한 종업원 망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저희가 본부유회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 초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집단으로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망명을 한 건데요. 이것이 그 남북 간의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그 북한에서 집단 탈출한 그 북한 종업원 문제를 두고 남북한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대표는 한국 정부, 특히 한국의 그 정보 당국자들이 이들을 납치, 유인 납치해서 한국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 대표는 북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납치를 했다. 이제 한국에서는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주장들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제 그 여정업원들이 진짜로 자기 의사로 망명을 했는지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지금 한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한국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민변이라고 불리죠.
네네.
이 북한 측이 사실 이걸 유엔뿐만 아니라 각국에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말하자면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의 부모나 이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말하자면 그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써서 이것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재판 위임서나 마찬가지죠.
네.
그것을 중국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인사를 통해서 민변에 전달을 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민변이 한국의 재판부에 말하자면 정식 재판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그 말하자면 종업원들의 신변 노출 네.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들의 그 변호사가 대신 그 법원에 출두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논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남북한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